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3장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처럼 다른 모든 곳에서도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실히 믿습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가 명령한 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게으르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형제자매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무책임하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양식을 얻어 먹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를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게으르게 살면서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에 써보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따뜻하게 다이르십시오. 평화의 주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모양으로나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이것은 내 모든 편지를 가려내는 표입니다. 이것이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5782입니다. 에스겔서 제34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헤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지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내꺼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단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실수 일곱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막는 것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 역시 같은 말씀인데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종종 신앙하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마주치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사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을 가로막는 것이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과신입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길 준비하였나이다. 역시 베드로의 큰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쉽게 너무나 쉽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이제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워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도 가까이 두는 제자들이라고 깨어있으라 당부를 했건만 다시 42절에 주님은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더라.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차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결국 주님의 이러한 당부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혈기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을 봅니다. 여기서 베드로 자신의 본 성격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본래 성격이 나옵니다. 속히 성냄, 혈기를 부리죠. 무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검을 두루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칼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의 품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은 상태로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멀찍이 따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인데 아주 안 따랐으면 저주는 안 했을 텐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돼 있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해결책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당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는 내가 주께 아뢰나니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언제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의 말씀입니다. 앞의 모든 것들이 축적되면서 결국 이러한 경지까지 오게 됩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너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에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구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에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던 그 스승을 여자 종들의 묻는 말에도 겁이 나서 부정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사명을 버리고 전 직업으로 돌아가는 타락한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에서 봅니다. 결국 세 번의 부인과 비례되는 세 번의 사랑의 확인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롭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이제 15절에 저희가 조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놨음에도 관계를 부인하고 사명을 버린 베드로를 주님은 세 번의 사랑의 확인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사랑을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큰 역할을 차지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방세계의 교회를 굳게 세우니까 바울이었고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까지 내용에서도 가장 특출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가사사의 길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보는 내시를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에티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틀림없이 그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 땅에 엎드린 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응해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까지 그는 3일 동안을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한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사도 베드로 활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예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파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빠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한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나서 그들도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로 가는 길에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도중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고 전도여행을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일부 유대인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물리치러 간 것은 모세율법의 하나인 할례가 그리스도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다가 자기들을 떠나 되돌아간 마가 요한을 이번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 소아시아에 새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새로 개종한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에 응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이 성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은 곳일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루데아라 가는 부인과 그 가족을 개종시켰습니다. 그곳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들은 데살로니가와 배려하러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로 갔습니다. 이곳 아테네 마르스 산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를 향해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바울은 많은 반대자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는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원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유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의 공예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난 배는 파괴되고 그 일행은 말타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탔던 모든 사람이 여기서 구출되고 세 달 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그가 한때 석방되었다가 다시 구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유대한 일꾼인 바울은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일, 명량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에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